안녕하세요. 세계개혁교회에서 보내드리는 북토크 세 번째 시즌에서 그리스도 안의 유아라는 제목의 고 김홍전 목사님의 설교집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토크 시간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필요성이라는 세 번째 설교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와 두 번째 설교에서 김홍전 목사님은 그리스도 안의 유아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왜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유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게 되는지, 그리스도 안에 유아적인 상태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개인과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유아적인 상태를 벗어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할 수 있는지, 왜 그렇게 성장하는 것이 중요한 일인지를 여러 가지 차원에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설교에서부터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진리들을 한편 한편씩 다루면서 그리스도 안에 유아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장성할 수 있도록 신학적이고 그리고 신앙적인 기반을 깔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설교부터 이 책의 끝나는 부분까지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유아 상태를 벗어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성경에 대한 이해, 진리에 대한 이해,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이해,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이해들을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방향에서 설교가 흘러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세 번째 설교부터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설교의 성경 본문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인데요. 제가 18절부터 2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자, 이것이 성경 본문인데요. 김홍전 목사님의 설교의 대부분의 성격이 성경 본문을 글자 하나하나, 표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해석을 하는 경우라기보다는 그 본문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중요한 사상을 가지고 성경 전체로 나아가서 그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요한 사실들을 항상 설명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흔히 강해 설교라고 알려져 있는 설교 형식과는 좀 다른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세 번째 설교는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말씀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적용하면서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32절에서 보면 인간의 죄라는 것과 하나님의 분명한 진노와 심판이라는 것이 자세하게 다루어지고 있죠. 바로 그것을 김홍전 목사님이 붙잡고 그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져 있는 인간의 죄 문제다. 그 인간의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게 깨닫고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적이고 기초적이고 원색적인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김홍전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설교의 앞부분에서 김홍전 목사님이 제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은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무슨 내용이 나한테 있어야 하는지 이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죠. 이렇게 설교에 적혀 있습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을 때 의미가 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항상 중요한 문제는 과연 그 믿음이 너를 구원에 이르게 했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가 또는 그것을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기가 믿고 있는 사실이 구원에 이른 것인지 아닌지 전혀 모르고 그저 나는 예수 믿어요 라고 말하는 정도라면 그의 지적인 요소, 신앙에 있는 지적인 요소에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사실 여러 가지 의미를 사람들이 그 표현 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살다가 너무 지치고 힘들었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돌봐주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에 붙들려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인생의 풍랑과 풍파도 참 힘든 문제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그 죄에 대해서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깨닫고 나서 거기로부터 자기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김홍전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할 때 그것이 의미가 있고 그것이 정말 성경적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것이다. 죄에 대해서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그 대속의 죽음이 자기의 죄를 해결해주고 자기를 죄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해 준다는 것을 진실하게 믿는 것이다. 이런 믿음이 진짜로 예수를 믿는 성경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김홍전 목사님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복음의 핵심 내용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반드시 믿어야 될 내용으로 인용하고 있죠. 거기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백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자, 이 내용이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반드시 믿어야 할 내용을 요약해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주된 내용은 결국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우리가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성경의 내용들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서 혼자 살기가 힘드니까 예수님을 내가 의지하고 산다. 그렇게 시작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예수를 믿는 진짜 내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처음에 시작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아 이분이 내 인생의 풍랑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죽음 이후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런 차원으로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요하게 믿고 붙잡는 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김홍준 목사님의 이런 설명은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민사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오해가 되고 왜곡되어 있는 현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런 성경적인 내용으로 저희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보면 이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경험이 없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고 또 이전에 어떤 경험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각성이나 어떤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희미해져가지고 전혀 신앙생활 속에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게 느껴지지도 않고 가슴으로 정말 절절하게 부딪혀오지도 않고 그냥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주일 예배 출석하고 성경 읽고 소그룹 모임하고 교회 봉사하는 것 정도로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교회 안에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바로 이 문제가 바르게 마음속에 삶 속에 기초로 잡혀지지 않으면 어떤 사람의 신앙이라는 것이 바르게 세워질 수도 없고 그 신앙이 성장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정말로 희미하고 바르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 영적인 유아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근본적인 방향이 틀어져 있고 불분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믿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른다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내가 그분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얻은 것은 무엇이고 또 가장 중요하게 얻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한번 조용히 던져보십시오. 만약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의 그 깊은 마음이 진실하게 대답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용서해주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라고 나는 믿고 있다. 나는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얻었고 나는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대답을 한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있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런 부분이 아무런 대답할 거리도 없거나 아니면 대답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긴가민가하거나 아주 희미해서 자신 있게 대답을 할 수 없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정말로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제가 정말로 성경이 요구하는 내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믿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주시고 그런 믿음을 여러분의 마음의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에베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구하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구하면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질문을 그냥 피해서 도망가지 마시고 아예 앞으로 더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지 앞으로 뭐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되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시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김홍전 목사님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한 다음에 이제 죄란 무엇인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일이 문답 14문에는 이렇게 죄를 정의한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은 어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두 가지 면이 있다. 첫째는 부족한 것이다. 하나님이 요구하셨는데도 거기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태, 곧 결핍이다. 둘째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금하신 것에 대해서 억지로 하고 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으면 두 가지 상태가 거기에 있다. 죄라는 것이 하나의 큰 세력으로 그 사람을 지배하는 상태가 있고 또한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의 엄격한 법 아래서 당연히 받아야 할 형벌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김홍전 목사님은 사실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통치자요 우리의 창조자로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법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죄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법 앞에서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신세를 입으면서 매일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우리 마음대로 떠들어내든 말든 하나님의 법 앞에서 우리의 죄 문제는 절대로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김홍준 목사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도 죄가 되지만 하나님의 법을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그 부족한 것도 하나님의 법에서는 죄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의 특징은 완전함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법을 다 지키다가도 한 가지 법을 어기면 전체를 범한 죄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무리 순종한다고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완전함에 이르지 못할 때는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김홍준 목사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태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 죄가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죄로 더럽히고 죄가 우리 마음을 폭군처럼 좌지우지하는 비참한 상태에 우리가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죄에 대해서 우리를 가르칠 때 항상 중요하게 가르치고 본질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이 세 가지인 것이죠. 어떤 분들에게는 성경이 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이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다 불만스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 세상에 법을 만들어 놓으셔서 결국 우리가 이렇게 죄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게 하셨느냐? 아니 하나님의 법은 왜 완전해서 부족한 것도 죄가 되고 그리고 한 가지 법을 어기면 모든 법을 어긴 것으로 계산이 되느냐? 왜 그런 식이냐? 이렇게 이제 불만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불만을 가져봐야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닌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조금만 더 성경을 파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과 죄에 대해서 배워보면 우리가 불평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를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불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저항들, 여러 가지 불만들, 아, 왜 이런 식이야?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라는 그 불만들을 따라가지 마시고 이런 불만이 내 마음 안에서 터쳐 나오는 것은 이미 내가 죄로 깊이 오염되어서 하나님께 도전하고 내 죄에 대해서 반성할 줄 모르는 뻔뻔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겸손하게 마음을 낮추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여러분이 깨닫는 쪽으로 마음을 돌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의 법의 시스템에 대해서 불평을 해봐야 그렇게 불평하면서 여러분의 죄 문제를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고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방법, 너무나 아름다운 구원의 길, 너무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구원의 이 길들을 열어놓으셨는데 이 죄의 시스템, 하나님의 법의 시스템 자체에 불만을 품고 여러분이 거기서 아무리 시위를 하고 아무리 피켓을 들고 서 있어봐야 손해를 보는 것은 죄송하지만 여러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괜한 일을 하지 마시고 정말로 조금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시고 죄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한 얼마나 아름다운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베풀고 계시는지를 동시에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할 때 우리가 짊어져야 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은 어느 정도 선이 되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김홍준 목사님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할 때 그렇게 범행한 대상에 따라서 그의 죄책이 무거워지거나 가벼워진다. 만일 어린 아기를 보고 내 이놈이라고 했다면 어린 아기는 그냥 쳐다보고 말 것이다. 그러나 아주 높은 굉장히 존경을 받아야 할 어른에게 내 이놈이라고 고함을 쳤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굉장히 큰 죄가 된다. 이처럼 지극히 작은 죄라도 대상에 따라서 그 죄책이 훨씬 무거워지는 것이다. 하물며 심히 작은 죄일지라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지은 죄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 앞에서 행한 죄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형벌,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성경은 이 영원한 형벌을 두 가지로 나타낸다. 한 가지는 지옥이라는 말로 표시했고 또 하나는 사망과 음부조차 삼켜버리는 끝날의 대심판 앞에서 영원한 고통과 괴로움 속으로 들어가는 불못 혹은 둘째 사망이란 말로 표현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속함을 받지 못하고 살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라도 하나님의 형벌이 때때로 임하는 것이지만 죽은 그 순간부터 지옥에 가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주께서 모든 것을 통일하실 때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 버리고 마는 것이다. 말하자면 지옥이 끊임없이 계속 되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명백하게 가르치는 사실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각성하게 되면 내가 짊어져야 될 죄의 책임이 이 정도라는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 앞에 우리는 아무런 할 말도 없이 그냥 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이 셀 수 없이 많고 그 죄들이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 지은 가장 무서운 죄라는 것을 내 양심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내 죄에 대한 책임이 이렇게 무겁고 이렇게 중하다는 것에 대해서 입이 열 개가 있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태에 저희들이 놓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법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 죄에 대한 심판의 수준과 정도도 정하실 권한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권을 따라서 정하신 이 내 죄에 대한 책임의 수준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항변도 할 수 없는 먼지와 같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냥 이 앞에 겸손히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죄에 대한 정의는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지옥의 형벌로 영원히 다스리신다라는 이 부분에 와서는 이해를 못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쓴 마음이 있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려는 마음들이 줄어들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분이 그런 상태에 있다면 사실 그분은 죄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아직 성경적으로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의 죄가 얼마나 셀 수 없이 많은지,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죄, 그 한 가지 한 가지 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만일 성경적으로 깨달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양심에 그것을 보여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지옥의 영원한 형벌로 다스리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아무런 불만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복음의 또 다른 사이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결코 죄를 지옥의 형벌로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잔인하다, 무섭다, 뭐 그런 표현들을 함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자기의 정한 법에 따라서 우리의 죄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의 수준에 정확하게 맞춰서 그렇게 죄를 형벌로 다스리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를 깨닫는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여기까지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죄를 지었고 그 모든 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심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죄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다스리시는 것이 절대적으로 옳다. 여기까지 깨닫는 것이, 그리고 그 깨달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죄는 나에게 있습니다라고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기까지 나아가셨습니까? 우리가 세길개혁교회 예배 시간에 십계명을 낭독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시간들을 매주 갖고 있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여러분의 죄가 이런 성격의 것이라는 것을 정말로 알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용서를 정말로 간절하고 진실하게 구하고 있으신지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의 의미는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다른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께 기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셀 수 없이 그 많은 죄,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 앞에서 범했던 그 모든 죄, 지옥의 형벌로 하나님이 다스려야만 되는 그 모든 죄에서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기 위해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고 그 구원을 그분에게서 기대하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의 마음에 가지고 계시는지요?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이런 깨달음과 이런 각성을 분명하게 갖게 될 때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가 눈에 들어오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그렇게 소중한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왜 인류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 되는가를 정말로 이해하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험한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 아래서 평생을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김홍준 목사님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책에 대해서 해준 일은 무엇인가 이렇게 정리하고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란 영원히 받아야 할 이 지옥의 형벌을 우리 대신 받아주신 것이다.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되 절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다 받으신 것이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사람은 자기 개인의 지옥 하나도 담당하기가 어렵다. 어떤 사람도 남을 대신해서 지옥을 담당해 줄 능력이 없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신 까닭에 만대의 억조 창생의 죄악을 다 당신이 혼자서 담당하셨고 거기에 해당한 지옥의 형벌까지도 다 혼자서 담당하셨던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래 십자가는 로마 제국에서 가장 못된 죄인을 처벌할 때 쓰는 사형 형틀이었는데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어떻게 이런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해결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소리를 건져내는 구원을 가져올 수 있는가? 이제 그런 질문을 우리가 던진다면 크게 세 가지로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대신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시고 그 구원의 유일한 방법으로 친히 고안해 주신, 친히 정해 주신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정말로 참혹한 사형 형틀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방식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 십자가 위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님이 충분히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참 사람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실 수 있으셨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대신 지옥의 모든 형벌을 죄가 없는 분으로서 대신 담당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신 까닭은 정말로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 일이 정말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지만 그 일을 진실하게 하는 사람들마다 놀랍게도 자기의 죄를 용서받는 큰 은혜와 그 용서받은 자의 큰 기쁨과 용서받은 자의 새로운 삶을 분명하게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있을 때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 즉시 나음을 입었던 것처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구원의 죽음이라고 믿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방식이라고 믿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죄에서 용서받고 건짐을 받는 큰 은혜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그 많은 죄, 우리가 영원히 받아야 될 지옥의 모든 형벌을 완전하게 해결해 준 대속의 죽음이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것을 저희가 확신하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안심하고 믿으십시오. 거짓말처럼 들리죠. 너무나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거짓말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큼 진실이고 또 사실인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안심하고 믿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믿으십시오. 정말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한 가지에 여러분의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안전과 영원한 복락이 다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죽음이 모든 죄를 씻고 모든 행복을 우리에게 가져온다는 것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믿고 주님의 죽으심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여러분의 모든 소망을 걸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진실하게 믿고 이것을 정말 간절하게 믿고 이것을 정말 마음에 뜨겁게 가지고 삶을 사는 것이 진짜로 예수 믿는 삶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진짜로 예수님을 바른 관점에서 바른 방향으로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비로소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돼 있는데, 이것이 희미한데, 이것이 너무나 불분명한데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심지어 어떤 훈련들을 많이 받는다 한다 한들 아무런 유익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그 죽음을 믿고 신뢰하고 기뻐하는 이 일을 정말로 분명하게 가지고 계십시오. 만일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서 하나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이끌어주시고 거기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내가 확신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즐거워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이끌어주시고 그분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은혜를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하고 예수님을 그냥 대충 믿는 사람 혹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땅에 있을 때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차이가 죽음의 문턱을 통과하는 순간 더 어마어마하게 벌어져서 마치 부자와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서로 건너갈 수 없는 곳에 분리되어서 영원히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김홍준 목사님은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을 믿는 거하고 안 믿는 것이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인다고 생각해서 이 일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고 경고를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와 심판에서 일단 면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기 때문에 비록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돌보심을 계속해서 받고 때로는 죄악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진노로 그 사람을 다스리시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의 사랑으로 때리시지만 그 사람의 거룩을 도모해 주시고 회복을 도모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평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문턱을 통과하는 순간 아무 죄도 없고 다시는 죽음도 없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사랑이 충만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영적인 돌보심과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는 일이 이 사람에게 보장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때로는 죄 가운데 빠지고 죄악 가운데 뒹굴 때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그 죄악 가운데 더 진흙탕 속으로 빠져 들어가도록 그냥 버려 두시는 일들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3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이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믿어서 죄의 용서함을 받기 전이라면 여러분의 머리 위에 여러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질병이나 다가오고 있는 죽음이 여러분에게 정말 심각한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여러분이 용서받을 수 있는데 거부하고 용서받지 않은 죄 때문에 여러분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것, 그 진노가 죽음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순간에 여러분을 영원한 진노 가운데 끌고 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사실은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되 그냥 진실한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진실하게 믿는 일을 여러분이 인생의 제일 중요한 일로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홍준 목사님의 세 번째 설교 내용을 저희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세 번째 설교를 읽고 난 후에 두 가지만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보시죠. 첫 번째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내가 가장 근본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인가, 그것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다면, 그분의 죽음 때문에 내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삶은 어떠해야 하고 내 신앙은 어떠해야 하며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어떤 심정을 품어야 될 것인가, 그것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저는 다음 주에 네 번째 설교를 가지고 다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